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회중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성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세는 성막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5장부터 보여주신 그 성막과 기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 만드는 지시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3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규례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로 하여금 다시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또다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3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잠깐 그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주시고 또 눈으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이렇게 화면에 비춰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대대로 맺혀진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야 알게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다름 아닌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또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날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날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대상을 누구로 인정을 했냐면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자기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하게 만든 그 날을 더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이 필요 없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거룩한 날을 더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문맥을 보면 안식일이 성막 그 이야기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첨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31장에서 처음 안식일 중수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포함시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불도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만나와 관련된 규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 아침에 그날 먹을 그 만나를 얻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렇습니다. 다음 날에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함께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26절을 보면은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인데요. 제가 기록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강력하게 모세는 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고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신앙 생활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를 살아갈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켜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그리고 필요하고 편리하고 또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이 다름 아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다름 아닌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중요한 일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함몰되어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그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어떠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선포한 다음에 성막과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이제 헌납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 이 내용들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또 지시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의 동역과 순종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7절 말씀하고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말씀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신 복을 따라서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만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함이나 의무감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자발적인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즐겨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것이 법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의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바로 특권이고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고 또 우리는 주께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즐기면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게 마냥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입니다. 잠깐 부모님을 찾아뵐 일이 있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마침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제가 존경하는 분인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으면 뭐든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목사인 제가 오히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연로하신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리고 힘들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리고 싶고 또 누려도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있는 것을 더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드릴 게 없어서 나는 오히려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머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혹시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담스럽다, 아직도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나를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누구의 말과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성막과 이제 그 기구들을 만드는 필요한 것들을 요청한 이후에 이제 기술자들을 구하고 만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칸이라고 불리는데요. 장막, 장막을 치다, 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성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와 어떻게 같이 거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면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시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요. 이 성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그 창조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지창조는 곧 하나님의 거하심, 성막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성막은 또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모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또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의미하고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거나 아니면 또다시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제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이 세상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들에 두지 마시고 일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 형성에 우선순위를 두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십시오. 물질이 됐건 아니면 시간이 되었건 아니면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되었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누리는 사람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6일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안식일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도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